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미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보통은 돈이나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사람들끼리 다툼 없이 사이좋게 사는 것도 아닐까요?
저는 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밖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더라도 일단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회복되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가족이죠.
맞아요. 부모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먹이고 입혀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저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일단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서 가족이 시작되겠죠? 그래야 자녀가 태어나면서 가족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한 부부가 서로 갈라서서 이혼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서로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이들은 불안함을 느낄 테니까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특별히 이혼은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가정을 한 번에 깨뜨리는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말라기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결혼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가정의 기본 단위를 깨뜨리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이나 살인처럼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걸까요? 방금 읽은 말씀은 결혼한 아내를 별다른 이유 없이 버리는 나쁜 나그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혼은 남녀 두 사람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둘 중에 한 명이 상대방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관계를 끝내려고 한다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이 죄라고 섣부르게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이혼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혼한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악해졌기 때문에 슬프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혼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라되 사람이 아무 용거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율법학자는 아내가 요리를 망쳤을 경우나 자기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했을 때도 이혼할 수 있다고 배워줬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했네요. 그런 이유로 이혼하려고 한다면 이혼하려는 나그네가 확실하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당시의 유대인 율법 교사들이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모세가 이혼할 때 증서를 써주면서 합법적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세가 그런 말을 했던 이유는 원할 때 아무렇게나 이혼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기록된 율법을 후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행동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혼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중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사랑하고 평생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혼관계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불가능한 상황일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군요. 이혼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 방법으로 이혼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경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사건이겠죠?
정당한 이유로 이혼했다면 다시 새로운 사람과 결혼해도 죄는 아니라는 거네요?
확실한 것은 이혼은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관계를 소중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결혼한 부부는 이제 서로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이 서로 한 몸이 되는 거라면 이혼은 내 몸을 반으로 쪼개는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기 팔이나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 너무 큰 병에 걸려 팔과 다리가 썩어가고 있다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 다리를 잘라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혼도 그런 게 아닐까요?
참 좋은 비유네요. 결혼한 아내나 나그네가 한 몸이 되었다면 반대로 서로 갈라선다는 것은 내 몸을 절단하는 것 같은 큰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큰 아픔이 있음에도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갈라서지 않으면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기 때문이죠.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관계였다면 이혼했다고 섣불리 비난해서도 안 되겠네요.
네,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이혼할 만한 이유가 남자 쪽에 있는지 여자 쪽에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겠네요.
이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님에도 인간의 죄와 악함 때문에 허용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되어 나누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럼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는 법을 알려줬냐고 질문합니다.
모세가 이혼에 대해 말한 것은 쉽게 이혼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혼해야 할 만큼 서로에게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규칙보다 더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알려주십니다. 오히려 구약성경에 나온 이혼 규칙을 말도 안 되게 넓게 적용하던 사람들에게 오직 배우자가 음행을 저질렀을 경우로만 한정해서 말씀하신 거죠.
아, 그러면 어떤 율법교사가 말한 것처럼 아내가 요리를 망치거나 다른 여자가 더 좋아졌다는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그 나그네가 오히려 간음질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절대적으로 나그네의 경제력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나그네의 학대를 당하기가 아주 쉬웠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꼬투리를 잡아서 쫓아내거나 새로운 여자와 다시 재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아니라 나와 결혼한 상대방이 간음했다면 내가 이혼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죄가 아니라는 거네요.
나그네 없이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옛날 여자들은 이혼 후에 재혼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죠.
참 다행이네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나를 버릴 때도 이혼이 죄라는 이유로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해야 한다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내가 아닌 다른 배우자의 문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프지만 이혼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가르침도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고록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고록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고록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같은 유대인,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도 믿는 사람이 결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이라고 설명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혼하지 말라고 하고 혹시 이혼을 하더라도 다시 화합하고 합치라고 말씀하네요. 할 수만 있다면 쉽게 이혼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네요.
네,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은 바울의 개인적인 적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했더라도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굳이 이혼하지 말고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고 상대방을 거절하거나 버리고 도망간다면 굳이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마음 졸일 것 없이 이혼함으로 상대방을 보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혼은 누군가 불륜을 저지르거나 심하게 다툰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말도 없이 어느 날 배우자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면 참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는 아내나 나그네가 있다면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들은 참 불안하고 상실감이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요약하면 성경에 나온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상대방이 성적으로 가늠한 경우와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버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륜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버리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계속 함께 살면서 배우자를 학대하거나 폭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도 이혼하지 말고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에 직접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경우에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상대방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는 말씀 안에 포함될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결혼한 부부는 이제 서로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죠.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맞네요. 말도 안 되게 내 손이 자꾸 내 목을 조른다면 결국 내가 죽게 되고 내가 죽으면 그 손도 같이 죽게 되니까요.
맞네요. 배우자에게 심한 폭언과 폭행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보호해야 한다는 언약을 맺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상대를 오히려 폭행한다는 것은 이미 결혼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해석으로 폭행이나 폭언을 하면 언제든지 이혼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최대한 결혼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고 그럼에도 계속된 학대와 폭력으로 생존이 위협받을 때 어쩔 수 없이 결정하는 최후의 선택이 이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혼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쉽게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서로 성격이 안 맞는다고 이혼하거나 상대방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죠.
왜 성경에는 가늠한 것과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버림받은 경우만 확실한 이혼 사유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서로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미워할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들만 아내를 폭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오히려 나그네를 때리는 경우도 있죠. 누군가는 감정적으로 배우자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든 이혼할 수 있는 수만 가지 그런 이유를 찾아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혼할 구실을 찾는 거죠.
네, 확실한 기준을 세워놓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하게 되겠네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없다면 이혼도 하나님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온전한 가정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부모님 밑에서 그 자녀들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온 명확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이혼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전히 슬퍼하고 있는 그 자녀들과 자기는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면요.
우리는 섣불리 그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서 이혼한 경우라면 그들을 위로해줘야 하죠.
이혼해도 무조건 괜찮다고 말하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혼한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게 될 수 있잖아요. 이혼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에도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배우자의 가늠이나 일방적으로 버림받은 경우에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고를 당한 것과 비슷하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내 몸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결혼한 부부는 둘이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의 반쪽이 나를 버리거나 떠나간 거니까요.
그런 이유로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잃은 것과 같으니까 더 잘 품어줘야겠네요. 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이것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여러 종류의 고통 중에 일부입니다. 이혼 문제도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으로 생각할 수 있죠. 억울하게 이혼을 경험한 사람은 고난에 대처하는 신자의 방식을 통해서 똑같이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결과로 이혼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위로해 주십니다. 상대방이 간음을 저지르면 이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또한 음란하게 다른 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간음에 대한 피해자이기 때문이죠.
정말 그렇네요.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우리의 상실감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시고 공감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볼까요?
네, 저는 이혼 문제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타락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하지 못하고 간음하거나 충실하게 책임지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죄라는 걸 알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만이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혼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깊은 위로를 받아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아멘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안타까운 일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악함으로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간음하거나 일방적으로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책망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성품인 이내를 베풀며 살아가고 계신 북수련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김보명,
김설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유의 장점들을 다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자매님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네, 저의 장점은 힘든 일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장점이나 단점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항상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난 후부터 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고 난 후부터 저의 장점도 생기고 또한 단점이 장점으로 변화되는 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점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요즘에 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삶의 중요한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어떤 성실함이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보살피고자 하는 어떤 배려심, 이해심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정말 두 분 다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진솔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사에 계획을 세우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유연하고 즉흥적인 판단이 필요할 땐 단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장점은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되기도 하는 상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할 때도 처음에는 매력적인 장점으로 다가왔던 부분들이 나중에는 다툼과 이별의 사유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완벽한 장점이 있어서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한결같이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리 자매님의 말씀을 듣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특히 많은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큰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뭔지 아실까요?
네, 알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아무래도 남성들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죠. 남들의 아픔과 고통에 남성분들보다 조금 더 깊이 공감하며 눈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공감 능력 때문에 아픔을 당한 이웃들의 필요로 잘 챙겨주는 모습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은사입니다. 사랑은 공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감은 세상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새롭게 변화시키는 근간이 됩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시선은 여름날의 냉수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봤기에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더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살아가기에도 벅찬 상황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면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웃과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마음껏 발휘해 세상에 거룩한 물결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미와 룻이 서로에게 보여준 인애가 바로 서로에 대한 공감의 극치였지요. 각자의 상황도 절박했지만 서로의 딱한 사정을 위해 자기를 내려놓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룻기 1장의 핵심이었죠. 룻기는 고통과 아픔을 겪는 가정이 인애를 베풀어 회복되는 짧지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민 간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곳에서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엘리멜렉과 모압에서 결혼시킨 두 아들마저 죽는 비극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민 가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가부 셋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건 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졸지에 가장이 된 나오미는 고국의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두 며느리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타향살이를 할 며느리들의 고초를 생각하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나오미 자신도 늙어 부양이 필요했지만 며느리들을 딸처럼 여긴 사랑으로 그런 결단을 했었죠. 저는 그 결단에 진실된 마음이 느껴져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들 중 나오미는 떠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결심한 룻이 있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자신도 연약한 신세지만 더 연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성품까지 닮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오미의 신앙도 룻의 신앙도 진실했고 그것은 서로에 대한 감동적인 인애의 실천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베푼 인애에 새로운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가장 풍성한 추수 때에 고향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갑자기 중단되고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룻기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사람은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고 재력과 지위를 가진 자였습니다. 룻은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보리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목사님, 가난한 사람이 다른 사람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은 하나님 율법에 허락된 합법적인 것이었죠?
맞습니다. 이삭 주기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배려하신 자비로운 율법입니다. 여기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스라엘도 한때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게 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삭 죽기는 보리 이삭을 한참 베고 있는 밭에서는 할 수 없고 또 보리단을 한참 묶어 세우고 있는 밭에서도 할 수 없고 그 보리단을 그대로 세우던 밭에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삭 죽기는 보리단들을 모두 곡식 창고나 타작 마당으로 옮기고 떠난 밭에서라야 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사시대였으니 이웃을 위한 율법의 조항을 철저히 지키는 밭주인을 별로 없었겠지요? 그마저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룻은 이곳저곳 추수하는 곳을 찾아 이삭 줍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종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죠. 룻기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군요. 우연이라 말하고 있지만 감추어진 속뜻은 하나님이 루시의 발걸음을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신 거네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추수하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 자기 밭을 찾아왔습니다. 보아스와 일꾼들 사이에 주고받는 인사말이 참 따뜻합니다. 룻기 2장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평상시 일꾼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짐작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낯선 젊은 여인이 있는 것을 보고 사환에게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사환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이방 소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와서 이삭 죽기를 허락해달라고 하면서 계속 저렇게 서 있다고도 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하는 중인이다 라고 하는 이건 계속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롯의 이삭 죽기 요청은 아직 추수 작업이 끝나지 않은 발언 밭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이삭 죽기 규정을 넘어서는 요청이었네요. 룻이 다소 무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룻이 이렇게 무리한 요청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보아스의 여정인 소녀들이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의 소년들이 단들 사이에서 땅에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간 후 추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줄 이삭은 거의 남아있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조급한 마음이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처음부터 율법에 온전한 순종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사람이 이삭을 아예 줍지 못하게 하는 완전한 불순종보다는 나은 것이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남겨두는 완전한 순종보다는 훨씬 못한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보아스 하면 어두운 시대에도 율법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 호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아스의 순종도 처음에 온전하지 못했군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친정과 조국과 모압신과 자신을 포기해야 한 여인 룻을 만나게 된 겁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하루 종일 서 있는 룻의 절박한 요청을 들은 후에 보아스는 자신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불완전하다 해도 신실한 자들은 잘못된 삶에서 금방 돌이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만남으로 보아스는 룻을 통해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군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많은 인애를 베풀게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매우 세심한 배려를 합니다. 룻기 2장 8절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에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의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삭 죽기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이방 여인의 신변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그의 목마름까지 챙기는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네요.
네, 위험하게 혼자 이삭을 줍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하라 했고 소년들이 그의 담이 되게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항상 물이 매우 귀한데도 목이 마르면 기로운 물을 마시도록 배려까지 해주었습니다. 룻기 2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롯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이 보아스의 섬세한 배려에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보아스는 룻의 결단과 헌신을 크게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해주는 참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아스는 식사자리에 초대해 룻이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게 했고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기 허락할 뿐만 아니라 혹여 추수하는 데 방해가 되어도 책망하지 말고 룻을 위하여 일꾼들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이 줍도록 했습니다.
악한 일은 하면 할수록 불안하지만 선한 일은 할수록 기뻐서 자꾸 더하고 싶어지죠. 선행이 선행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룻의 신앙적 결단에 기적은 없었고 생계를 위해 가난한 자의 전형인 이삭 죽기를 해야 했지만 그 귀한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보아스와 룻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나게 되었네요. 그리고 룻은 보아스를 온전한 순종의 길로 견인하고 보아스는 룻에게 많은 인애를 베풀어 이들의 만남은 두 사람 모두 살렸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깊이 공감하며 인애를 베풀면 나도 살고 그도 살게 됨을 룻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 가운데 일하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아스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한 결과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에바는 부피 단위인데 한 에바는 열 오멜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때에 만나 한 오멜은 한 사람의 하루치 분량이었습니다.
그러면 룻이 하루 동안 준 이삭은 한 사람이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양이었겠네요. 보통의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목사님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인가요?
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했던 특별한 당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기 2장 15절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을 배려해서 일꾼들에게 심지어 수확된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뽑아 놓으라고까지 명했군요. 이제 보아스는 율법 조항을 넘어서는 인애까지 룻에게 베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는 약 7주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룻은 상당한 양의 이삭을 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첫날보다 주운 양은 갈수록 적겠지만 최소 6개월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양을 모았을 겁니다.
놀랍습니다. 룻의 인애를 귀히 보신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열어 인애를 베풀게 하셨군요. 하나님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한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보아스가 인애를 베푼 것에 대해 룻이 젊고 예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심사로 삐딱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보아스는 그런 저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꾼들을 대하는 태도만 봐도 보아스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이 삐뚤어져 있으면 모든 게 삐뚤어져 보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봐야 합니다. 비뚤게 보는 내면이 추악하고 무지한 것입니다. 처음에 보아스 밭에서 이삭 죽기가 허락되지 않을 때만 하더라도 룻은 초조하고 막막했는데 집으로 돌아올 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주운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점심 때 배불리 먹고 남은 것도 내어드릴 때 참 행복했을 것입니다.
어둠과 비통함이 드리워진 가정에 뭐처럼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고 텅 빈 가정에 채워지는 일이 시작되었네요. 희망의 불씨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애를 베푼 것에 하나님 역사하여 된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이삭 죽기 한 양이 너무 많아 깜짝 놀라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룻기 2장 19절입니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에서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하며 알지 못하는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룻은 그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것은 알지만 나오미 가정과 연관된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자비를 베푼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했다고 했고 그러자 나오미는 다시 한번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은 것일까요?
보아스의 선행을 듣고 나오미가 말한 것이니 보아스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여호와이고 전체 문맥을 보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성경마다 여호와로 번역한 것도 있고 보아스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양쪽 다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 그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었군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얼마 전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다. 고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 크게 달라진 모습이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신앙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겪으면서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원망을 감사로 바꾸시고 절망의 비탄을 희망의 찬양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너무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며 하나님은 그 삶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여 회복시켜 주신 후에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씀이 정말 와닿습니다. 상처를 입은 후 상처에서 회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의 고난과 역경, 시련과 환난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버릴 것이 없네요.
맞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그들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은 가난 때문에 땅을 팔아버린 형제를 위해 땅값을 치르고 땅을 되사서 가난한 형제에게 되돌려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은 당장의 굶주림만 해결하라고 된 일이 아니었군요. 그의 가정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정말 놀랍습니다.
룻의 이삭 죽기는 추수 때 한철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오미 가정을 회복하는 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는 것은 나오미 가정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룻기 2장 21절 2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시어머니의 반응에 힘을 얻은 룻은 신이 나서 보아스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의 밭을 떠나지 말고 일꾼들인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했다는 말도 더했습니다. 소년들은 추수하고 곡식단을 묻고 나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있는 건 이삭 죽기를 많이 할 수 있어 수지맞는 것이었지만 나오미는 소년들 말고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제안을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군요. 룻이 소년들 주변에 있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말을 따랐을까요? 시어머니의 말을 따랐을까요? 룻기 2장 23절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벌이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잘 따랐네요. 소년들과 있을 때보다 이삭을 주운 양이 적겠지만 신변의 안전도 도모하고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네요.
결국 룻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걱정과 우려 속에 이삭 죽기를 시작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추수철을 보냈겠네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북전호 성도님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걱정과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하십시오. 무엇보다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을 보면 인애를 베푸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보시고 우리가 수고하여 얻는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애를 베풀며 은혜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원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만남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룻은 초신자임에도 신앙적 결단을 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지만 기적은 없었고 생계를 위해 가난한 자의 전형인 이삭 줍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셨고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를 온전한 순종의 길로 견인하고 보아스는 룻에게 많은 인애를 베풀어 이들의 만남은 두 사람 모두를 살렸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깊이 공감하며 인애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나도 살고 그도 사는 일이 일어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십시오.
아멘.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웃들에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셨다며 여호와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선행을 듣고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절망했던 신앙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감사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으로 우리의 문제를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여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도 버릴 것이 없음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차세대의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루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율법에서 가난한 자에게 허락된 이삽 죽기를 하러 나갔다가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밭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려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애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함을 가르치십시오. 루시 율법 규정과 달리 추수가 끝나지 않은 보아스밭에서 이삭 죽기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보아스가 가난한 자의 몫인 이삭을 먼저 그의 소녀들이 줍도록 했기 때문임을 알려주며 보아스도 처음에는 불완전한 순종을 했지만 룻의 인애를 듣고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갔고 그보다 더한 인애를 베푸는 자로 변화되었음을 가르치십시오.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던 나오미가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인애를 전해 듣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했음을 알려주며 하나님은 신앙의 절망도 섭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며 회복된 후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우셔서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시는 자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